얼음장 깨지는 소리에 겨울잠 자던 개구리가 화들짝 놀라 뛰쳐나온다는 경칩이 바로 어제였습니다. 근데 사실 올해는 벌써부터 계곡에 개구리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이번 겨울이 꼭 봄 같은 겨울이었잖아요. 성미급한 개구리들이 경칩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일찌감치 합창을 시작한 거죠. 개구리는 봄 기지개를 켜고 온 사방으로 폴짝폴짝 뛰어다니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도 겨울의 무게에 눌려있지는 않은가요? 봄이 오는 소리가 들리는 3월, 겨울에 둔감하게 무뎌진 머리와 가슴의 세포들을 하나하나 깨워야 할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EBS 토요 인문학 콘서트 새롭게 진행을 맡은 박혜진입니다. 3월의 첫 토요 인문학 콘서트 문을 열어준 곡은요. 박강수의 봄이 온단다였습니다. 일본의 시인 바쇼의 유명한 하이쿠, 어떤 짧은 시이죠. 거기에도 개구리가 등장하는 게 있죠. 오래된 연못이여, 개구리 뛰어드는 물소리. 이 다음에는 바로 첨벙 혹은 퐁당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죠. 왜 물에다가 물감 한 방울을 똑 하고 떨어뜨리면 금세 이렇게 쫙 퍼져나가잖아요. 개구리가 퐁당 뛰어드는 순간 연두빛으로 쫙 물드는 그런 연못. 저에게는 아마 바로 이 인문학 콘서트가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사실 인문학이라고 하면 굉장히 어렵고 뭐 어떤 거창한 지식을 전하는 학문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데 그 이전에 굉장히 근본적으로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라는 생각하거든요. 과거, 현재, 미래 어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가 서로 보편적으로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그 무엇을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잘 해볼게요. 자, EBS 토요 인문학 콘서트 오늘은 최근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화제의 주인공 두 분을 모실 거예요. 우선 1부에서는 지금 서점가에서 굉장한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책이죠.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이 책의 저자 최 사장님을 만나봅니다. 그리고 2부에서는요. 새해 들어서 우리 문학계에서 가장 관심을 많이 받고 계신 작가분이죠. 2015 이상문학상 대상 수상자인 소설가 김숨 씨를 초대했습니다. 화제의 주인공 이 두 분을 이 스튜디오에 직접 모셔서 우리가 책으로는 알 수 없었던 그 살아있는 진솔한 그런 이야기들을 들어볼게요. 자, 3월의 첫 토요 인문학 콘서트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지대 널얕. 지금 출판계에서는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이란 책 제목을 줄인 이 네 글자가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인문교학선 교양서인데요. 지난해 12월에 출간된 이후에 누적 판매량이 10만 부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엄청나죠. 더구나 최 사장이라는 이 필명의 저자는 보통 이제 인문학서를 쓰신 분들 보면 유명한 인문학자들이나 교수나 뭐 강연자 그런 분들 많은데 무명의 신인이어서 더욱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자, 첫 책으로 이른바 대박을 터뜨린 베일에 쌓인 주인공 최 사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네. 아, 그리고요, 오늘 스튜디오에 방청객 분들도 6분 계세요. 막 저희를 너무 주시하고 계셔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근데 이분들 누군지 최 사장님은 잘 아시죠?
아, 네네. 그 얼굴 뵌 분도 계시고,
예.
처음 뵀는데 눈빛으로 널 이미 알고 있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셔가지고.
아니, 팬카페 예. 회원들이신가요?
아, 아니죠. 팬카페 같은 건 아니고, 예. 저희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대도벽 모임에 계신 분들이.
아, 그래요?
네.
네. 근데 오늘 저는 이제 아까 들어오실 때 몰랐는데 만삭에 임산부가 계신다고 하는데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지금 얼마 남았어요?
지금 이제 한 3주 정도 남았어요.
아, 와, 엄청난 지지자이십니다. 아, 3주 네. 앞두고 언제쯤 출산할지 모르시는데 이 자리에 방청하고 계시네요. 아, 그 첫 아이.
네, 천하의 예,
천하의 기다리시는 네. 마음. 너무나 설레겠어요.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방청객 여러분들에게도 조금 있다가 이 저자이신 최 사장님께 혹시 질문하실 분들 계시면 그 기회를 드릴 테니까 여차 하다 싶으면 번뜩 손을 들고 저에게 신호를 주시면 되겠어요. 아무튼 감사드리고요. 자, 이제부터 그럼 최 사장님에게 궁금한 것들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최 사장이라고 하니까요. 본명 아니시잖아요. 필명이시잖아요.
그죠? 예, 그죠. 예.
보통 이제 우리가 무슨 어떤 뭐 기업체를 운영하는 CEO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을 사장님, 사장님 그러잖아요.
네.
굉장히 특이하게 필명 지으셨나요?
예,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이유가 예. 있어요? 뭐 어떤 아니, 계기랄지.
그래서 이거 실제로 어떤 분들은 이제 진짜 본명이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근데
본명이신 분들도 계실 테니까, 그죠?
아, 그렇네요. 생각해보니까. 네,
그렇죠.
네.
뭐.
그래서 처음에 이제 작년에 팟캐스트를 진행하면서, 네. 그 팟캐스트 방송을 진행하면서 4명의 패널이 나오는데 각각 그 이름을 정하기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되게 우연적으로 정한 이름인데 뒤에 나중에 이제 해석이 되게 다양하게 붙여졌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해석은 이제 지식가게 사장이다. 그래서 지식가게를 만들었고 그걸 운영하는 사장이니까 성이 최 씨니까 최 사장 하자 그런 것도 있었고
네.
또 이제 그 손발이 오그라드는 의미를 또 하나 붙였는데 왜 그 체게바라라고
네, 네.
예, 혁명가가 그 앞에 붙는 그 체가 실제 이름이 아니라 이제 혁명적 용어거든요. 그래서 어이 하고 부르는 용어예요. 그리고 그 사장이라는 용어는 또 반면에 굉장히 자본주의의 꽃 친
그렇죠.
어떤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대표성을 띠니까. 그렇죠.
그리고 채와 사장을 붙여놓으면 아이러니하겠다. 그래서 붙였는데.
꿈보다 해몽이 더
그렇습니다.
진짜요. 근데 어떤 게 좋아요? 어떤 해석이?
근데 사실은 정말 별 생각이 없이 붙여가지고 특별히 큰 의미는 사실 없었어요.
네.
근데 원래 자본주의에 관심이 좀 많이 있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최 사장 자연스럽게 나온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굉장히 성공하는 사장님이신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요즘 굉장한 열풍이에요, 책이.
아, 네네, 감사드립니다.
네. 아, 근데 예상을 하셨어요? 글을 쓸 때 아, 이것 좀 먹히겠다 뭐 이런 거?
아니요, 그 전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셨을 것 같아요. 출판사 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우리가 뭐든지 이제 결과론적으로 해석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많이 팔렸으니까
네.
대중을 초점 맞춘 책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런데. 실제로 이제 그 출판사 에디터님하고 얘기할 때 당연히 안 팔릴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요?
그 어떤
안 팔릴 건데 네. 쓰셨어요?
제 욕심이었죠. 한번 써보고 싶다 욕심이었고.
네.
그래서 대중적인 책은 아니다라고 사실은 생각하면서 썼습니다. 그래서 많이 팔렸다라고 해서 잘 저도 왜 그런지 많이 궁금해하고 있어요.
근데 뭐 여러 이제 워낙 그 관심들이 많으니까 그 왜 그런가에 대한 분석들도 좀 나오던데 제 생각도 네. 해봤는데 제목이요 진짜 이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이잖아요.
네네.
이게 한몫한 것 같아요.
아 예.
그렇죠.
네.
그 왜냐하면 만약에 이 책의 제목이 뭐 지식인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갖춰야 할 교양 지식 정말 어렵죠. 네, 진짜 이랬다면 책 들었을까요?
좋은데요.
좋아요.
네, 좋습니다.
좋아요. 네. 근데 왜냐면 진짜면 이런 제목이었다면 처음부터 뭔가 고상하고 어려워가지고 아마 서점에서 굉장히 고심 많이 했을 거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근데 노골적으로 넓고 얕은 지식이라고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처음 느낌은 아 이렇게 대화할 때 아는 척 하려면 이 정도면 된다 뭐 하는 이런 느낌?
아 네. 저도 듣기로 그 처음 제목을 접하신 분들이 그렇게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어떤 아는 책 할 수 있는 그런 책이다. 근데 그 원래 처음 썼을 때는 넓고 많은 분들은 그 긴 제목 중에서
예.
얕은에 굉장히 이제 포커스를 많이 두시는데 실제로 원래 쓸 때는 앞에 지적 대화가 사실은 더 신경을
방점을
많이 했었어요.
네, 네.
그리고 넓고 얕은 지식은 그냥 이따가 얘기할 기회가 더 있을지 모르겠는데 책을 펴보시면 알겠지만 이 책을 지목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책 자체가 넓고 얕다라는 것이 아니라
네.
그 인문학의 본질 자체가 넓고 얕은 지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까 바꿔주셨던
그래요?
제목 있잖아요.
네.
그게 적절한 사실은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지적 대화를 위한 인문학인데 인문학의 본질이 넓고 얕은 지식이어야 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인문학을 넓고 얕은 지식으로 바꾼 거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네. 보통 인문학이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때 네. 넓고 얕은 지식보다는 굉장히 깊고 심오하고 고상하고 지적이고 어렵고 그런 거 아니에요? 보통 사람들 생각하는 인문학이라는 게?
그래서 맞는 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문학이라는 분야가 너무 넓다 보니까 정말로 그 심연에서부터 진리를 길어 올려셔야 되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교수님이나 아니면은 전공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진리의 최전선에 서 있죠. 그분들한테 있어서는 인문학이라는 것은 굉장히 깊고 진리에 닿아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근데 일반적인 그렇다고 한다면 모든 인문학이 그분들을 위한 것인가? 교수님들만이 인문학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고 교수님들만이 향유할 수 있고 창조할 수 있는가? 꼭 그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인문학이 원래 교수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나요? 인문학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고 그 다음에 삶의 일반적인 모습이고 누구나 인문학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실은 인문학 자체가 누구나 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렇게 평생을 바쳐서 그렇게 심연을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니라 되게 얕고 그 넓게 알고 있는 것이 인문학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아니 진짜 요즘 너무 다 인문학 그래가지고 저도 사실 도대체 인문학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저도 이제 지금 오늘 첫 방송 시작하면서 저의 소감으로 인문학이란 것은 자고로 그렇게 받아들여지는데 사실은 사람에 관한 이야기다. 그래서 인문학을 토대로 우리가 좀 더 이렇게 멋진 인간, 좀 성숙한 인간으로 자라기 위한 어떤 토대가 인문학이다. 저는 이제 그 정도로 받아들이는 게 제가 해석하는 인문학이거든요.
맞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나저나 이 제목을 그래서 직접 지으셨어요?
예, 제목은 직접 지었어요.
근데 방점은 지적 대화에 찍었는데 받아들인 독자들은 넓고 얕은에 찍었다.
네, 맞습니다.
그래요. 이게 작년 12월에 1권이 먼저 나오고 얼마 전에 2권 나왔죠.
예.
네. 1권에서는 역사, 경제, 정치, 사회, 윤리를 담고 있고 2권은 철학, 과학, 예술, 종교, 신비 이 영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우리 같은 세대인가요? 그 혹시 초등학교 다닐 때 전과 아세요? 전과?
전과 알죠.
알죠. 저는 뭐 약간 그런 느낌 받았거든요. 전과나 백과사전을 이렇게 축약해 놓은 건가? 아, 그런 거예요? 지금 그런 목적이 약간 있었던 건가요? 어떻게 이 모든 분야를 섭렵하실 생각을 하셨어요?
섭렵은 못했고요. 이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저 더 파면 더 안 나오는데.
아,
알겠습니다. 근데 그 아무도 그건 안 쓰는 것 같아요. 어떤 걸 안 쓰냐면은 저는 이제 2권을 만약 기준으로 좀 말씀드리면은 철학, 과학, 예술, 종교, 신비를 다루고 있는데 그 각각의 분야를 평생을 들여서 전공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되게 얕게 파는 저의 입장에서는 이 다섯 가지가 공통된 목표를 갖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거요?
그래서 책에도 나와 있지만 진리를 탐구하는 영역들인 거고 되게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철학도 우리 책에서 나오지만 철학도 진리에 대한 세 가지 태도가 있어요. 절대주의, 상대주의, 회의주의. 그러면 철학의 역사 전체를 보면 어떤 철학자들은 절대주의적인 모습을 띠고 어떤 철학자들은 상대주의적 모습을 띠거든요.
네.
근데 예술이나 과학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예술가들은 어떤 절대적인 진리를 추구하는 예술을 하고 상대적인 진리를 추구하는 예술도 하는데 멀리서 이제 떨어져서 숲을 보기에는 굉장히 비슷한 공통된 구조를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지금까지의 이제 인문학 책들은 세부적이고 디테일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다면 이 책에서는 뭘 얘기하고 싶었냐면은 이 각각의 분야가 실제로는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구조를 갖고 있는 거다.
네.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했냐면은 이제 짧게 쓸 수밖에 없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전과 압축해 놓은 것처럼 그렇게 보였을 것 같습니다.
저도 실제로 이거 읽으면서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사회나 역사의 그 메커니즘이라 할까? 그러니까 그것들이 고리고리 연결이 돼서 하나의 흐름으로 설명이 되어질 수 있다.
네네.
그런 걸 보여주신 것 같아요, 책이.
예, 그렇죠. 1권에서도. 예.
1권에서. 네네. 전 아직 2권이 없네. 2권 선물 주시려나?
2권 구입하십시오.
바로 지금 판매 들어가시는 건가요? 근데 이 책을 쓰게 된 계기 이제 아까 처음에 잠깐 설명해 주셨죠. 뭐 인문학이라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도 접근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좀 현실적으로 혹시 지적인 대화하시다가 망신당한 경험이랄지 아니면은 이런 거 정도는 내가 좀 정리를 해둬야 어른들의 지적 대화에 있어서 조금 면이 좀 쓰겠다. 혹시 그런 일이 있으셨나요?
예, 무수히 많은 순간에 느끼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돌이켜보면은 정말로 대화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가까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어머니랑 대화할 때도 있고
네.
그 다음에 친구들이랑 대화할 때도 있고 그러면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뭐 대학을 나오지 않았다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은 다 관심을 갖고 있어요. 철학에 관심이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예술에 대해서 관심이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평생 이제 그 오랜 기간 동안 이제 쌍둥이 아이를 막 키우면서 바쁘셨던 그런 이제
주부들?
주부들이라고 해도 네. 뭐에 관심이 있냐면 TV를 보면서 정치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고 사회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으시거든요. 그래서 주변에서 같이 대화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그냥 우리 일반적인 모습들이었어요. 그분들하고 얘기하기에는 사실은 그분들하고 얘기할 때 부끄럽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알고 계신 거를 전 모르고 있고 그러니까 근데 대화를 하면서 서로 알아가는 것 같아요. 저는 그분들이 하시는 것들 그분들이 지금 심취해 있는 것들에서 배우는 것도 있고 반면에 제가 얘기해주는 철학에 대한 얕은 내용들이나 그런 거를 좋아하시기도 하고
네.
그래서 서로서로 보완해가면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좀 의문이 드는 거 하나가 있는데요. 글쎄 지적 대화를 위해서 아무튼 이런 상식과 교양과 우리가 말한 인문학이 필요하다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타인 앞에서 네네. 나 이만큼 알아 하고 아는 체 하기 위한 것이 인문학인 건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흔히 그 지적 허영심을 막 채우려고 서점에 가서도 막 책도 고르고 막 쟁여놓기도 하고 읽지 않아도 뭐 어떤 분들은 막 약간의 활자 중독도 있고 그렇잖아요.
네네.
그러면 인문학의 원래 본질은 사실 그건 아니잖아요. 누구한테 나 지식 이만큼 축적했다 하고 아는 체 하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서 딱 물음표가 생겼어요. 그리고 인문학을 우리가 그럼 어떤 목적으로 공부하지 이런
그 책을 보면 이제 네. 대화를 위해서 인문학이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근데 지식의 계층이 없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예전에 영화 이름을 얘기해도 되나요? 영화
네, 그럼요, 그럼.
지로의 꿈인가? 라는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일본 그 스시 만드시는 장인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분은 뭘 하냐면 평생을 아무것도 안 하고 그 작은 몇 평짜리 그 방에 앉아서 계속해서 스시를 만드세요.
네.
그분하고 만약에 이제 인문학을 했던 사람하고 만나서 얘기를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 그 지로라는 그 일본 분이 부끄러워할 것이냐 그분은 인생을 잘못 산 것인가 아니면 배워야 될 것들은 못 배웠는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넓고 얕게 굉장히 많은 인문학을 배우는 동안 그분은 굉장히 그 자신의 인생의 심연에서 남들은 이해할 수 없는 굉장히 깊이 있는 것을 배우셨을 거라는 생각이
네,
들어요.
예.
그래서 인문학이라는 게 뭐 특별한 것이 아니라 사실 그분과 대화하는 순간 저희는 삶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고 그 깊이에 대해 깨닫게 되거든요.
네.
그게 바로 인문학을 발현하는 바로 그 순간이라고 생각이 들고 인문학을 꼭 배우고 남들 앞에서 얘기하기 위해서 책을 읽는다. 도움이 안 되는 건 아니겠지만 책을 읽지 않아도 삶 속에 인문학이 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제대로 됐는지 아니면
잘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예.
네. 그런가요? 네. 된 것 같아요. 방청객 분들이 끄덕끄덕 하시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말로만 대충 들어서는 잘 모르겠어요. 좀 더 얕지 않고 아주 짧지만 깊이 알고 싶어서 저희가 이 자리에서 그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의 짧은 특강을 최 선생님께 부탁드릴까 하는데 오늘 특강 주제를 어떻게 잡으셨나요?
그 누가 도대체 인문학을 하는가? 어떤 사람이 인문학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근데 사실은 이 얘기하기가 좀 그 외람되기도 하고 좀 부끄럽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네. 되게 젊은 사람이 그 많은 걸 아직 배우지도 못하고 배워가는 과정 중에 있어서 인문학이 뭐다라고 얘기하는 게 조금 부끄럽기도 한데 또 어느 정도 이해한 범위 내에서 네.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네. 과연 최 선생님 어떤 식으로 인문학은 누가 할 수 있는 것인가? 누가 하는 것인가?
네.
맞죠?
예, 맞습니다.
자, 박수를 청해 듣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미니 특강 바로 한번 좀 시작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중위소득에 대한 발표가 있었어요. 혹시 보셨나요? 그 동국대학교 김낭년 교수께서 한국 사회에서 중위소득이 어느 정도 되는가에 대한 걸 좀 발표하셨는데 오늘 얘기하게 될 인문학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와 좀 연결될 것 같아서 그 자료를 좀 가져왔습니다. 근데 좀 얘기를 좀 시작해보면 많은 분들이 아까 전에 같이 얘기했지만 인문학을 어떤 많은 공부를 해야 되고 특수한 사람들이 해야 된다라고 믿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맞는 말이기도 한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꼭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평범한 사람들도 인문학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어야 그것이 교수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삶 속에서 발현되는 인문학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누구를 위한 인문학이라는 것은 도대체 누구의 것인가? 라는 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평균적인 삶에 대해서 좀 이해해야 됩니다. 한국 사회를 만약 기준으로 한다면 한국에서 가장 평균적인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지를 알아야 그 사람들이 어떤 인문학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평균적인 사람들을 보진 않고 모든 사람들은 다 누구를 보냐면은 가장 위에 있는 사람을 봅니다. 나보다 잘 사는 사람, 나보다 아름다운 사람, 그 다음에 나보다 똑똑한 사람들에 대해서 기준을 삼고 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하는 편이죠. 한 비유를 한번 들어보자면 이런 비유를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학교 선생님이다 라고 만약에 가정을 한다면 그 반에는 세 가지 종류의 학생이 있는 거예요. 수학 선생님이시고 어떤 학생들이냐면은 공부를 너무 잘하는 학생들이 있는 거죠. 이 학생들은 뭐 수학을 뭐 이미 다 뛸 만큼 다 뛰어온 학생들이고 중간에 있는 학생들은 매우 평범해요. 억지로 끌고 가면 그냥 간신히 따라올 수 있는 학생들이고 세 번째 학생들은 이거는 뭐 수학이 무엇인가 수학은 먹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정도의 학생이라고 한다면 어떤 그 만약에 선생님이시고 모든 학생들을 다 우리가 볼 수는 없잖아요. 어떤 학생에 초점 맞춰서 가르치실 것 같으신가요?
그러니까 한 중간 정도
예, 학생들에게
예, 학생들에게 맞추겠죠?
왜 그렇게 생각하셨습니까?
아니면은 너무 그 잘 알고 있는 학생들 위주로만 하면 나머지 3분의 2는 전혀 못 따라올 테고 중간 정도의 수준으로 한다면 그래도 중상은 같이 끌고 가니까
그렇죠. 예. 생각해 보면은. 상위권에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수학을 할 줄 아는 학생들일 거고 중간에 있는 학생들은 정말로 선생님이 필요한 학생들일 거고
그렇죠.
그런데 반면에 중간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선생님이 가르치기 시작하면 그 선생님은 좋은 평가를 못 받습니다. 학생들한테. 왜 그러죠? 상위권에 있는 학생들은 그 선생님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다 알고 있는 내용을 가르치네? 이거는 뭐하러 배우지? 그리고 선생님에 대해서 안 좋게 평가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재미있는 거는 중간층에 있는 학생들과 아래층에 있는 학생들, 못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 누구를 보고 있냐면 가장 잘하는 학생들을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아, 저 선생님은 잘 못 가르친다 라고 얘기하니까 그 학생들도 앵무새처럼 따라하기 시작합니다. 아, 저 선생님 못 가르치는 사람이지. 누구를 가르쳐야 가장 칭찬받는 선생님이 되냐면은 인정받는 선생님이 되냐면은 가장 잘 가르치는 학생들한테 가장 어렵게 가르치는 선생님. 그 선생님은 인정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잘하는 학생들이 좋게 평가할 거거든요. 내가 모르는 걸 가르쳤네? 정말 잘 가르치나 보다. 그럼 밑에 있는 학생들은 따라해요.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래라는 거죠. 우리가 사회에서 성공하고 남들한테 인정받기 위해서는 누구를 봐야 되냐면 잘하는 사람을 봐야 됩니다. 내가 일하고 있는 직장에서 사장님의 눈치를 가장 많이 봐야 되고 그분의 입맛에 맞게끔 일을 해야 돼요. 내가 대학원생이나 대학생이라고 한다면 교수님한테 잘 보여야 됩니다. 내 친구들한테 잘 보일 필요는 사실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돌아볼 수 있어요. 위에 있는 사람들을 보는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조금 더 윤택한 삶을 살 수 있겠지만 가장 윤리적이고 훌륭한 삶을 살았다고 얘기할 수 있는가? 그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간을 보고서 그 학생들을 끌고 가려고 하시는 선생님이 사실은 가장 훌륭하고 도덕적인 선생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얘기를 왜 했냐면은 우리가 삶에서 그런다는 거죠. 우리는 계속해서 잘 살고 예쁘고 멋있고 그런 사람들, TV에 나오는 굉장히 소수의 사람들에만 집중하고 있어요. 그 자료를 좀 얘기를 하면 작년에 이제 상위층에 계신 분들은 굉장히 잘 사시죠.
네.
예를 들어서 작년에 이제 그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에 4,850만 정도의 사람들이 살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주택을 가장 많이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몇 채나 갖고 있을까요? 혼자서 가장 많은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은 몇 채나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치. 그런 삶을 안 살아봤어. 그런 분 상상도 안 되죠, 그렇죠?
그 작년 이제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그 약 2,400채 정도를 갖고 계세요 혼자서.
2,400채요? 네네. 한 사람이.
예, 한 사람이. 굉장히 많이 갖고 계시죠, 그죠? 그 이 용어가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집 덕후죠. 덕후란 용어 괜찮아? 그죠? 그 수집하시는 거, 집을 수집하시는 거죠. 아, 좋은 삶을 살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굉장히 많이 갖고 있죠.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한다면 약 만 명 정도가 살 수 있는 집을 혼자서 살고 계신 거니까 그런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작년에 또 이제 그 임원들의 연봉이 또 공개가 됐었죠. 그래서 1년 연봉으로 많이 받으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300억 정도 받기도 하고 1년 배당금이 1,700억이신 회장님도 계셨고 우리한테는 누가 익숙하냐면은 그런 분들이 익숙해요. 그런 분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도대체 얼마를 벌고 어떤 윤택한 삶을 사는가 굉장히 익숙하죠. 그럼 이제 평균적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한테 익숙한 잘 사는 사람들 말고 평균적인 사람들. 한국에서 작년에 돈을 벌었던 사람들. 그러니까 취업자를 포함하고 모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작년에 임시직을 했던 알바를 했던 모든 사람들을 다 포함해서 중간소득, 중위소득.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천만이다. 그럼 1,500만 등 했던 그 사람은 얼마를 벌었을까요? 1년에. 월급을 할까요? 월급이 더 편하니까? 한 달에 얼마 정도를 벌면 중위소득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300 정도는 벌어야죠, 그죠?
한 300.
300 정도는 벌어야 한 중간. 근데 자료에 따르면 이제 연봉으로 환산하면 1,074만 원. 그 월급으로 따지면 89.5만 원? 그러니까 89만 5천 원.
100만 원이 안 되네요.
100만 원이 안 되는 네. 거였죠. 그거에 대해서는 논란이 좀 있습니다. 야, 이거 너무 낮게 잡힌 거 아니냐. 그래서 그 자료 이제 김남윤 교수님 자료를 보면 취업자 기준도 나와 있어요. 취업자를 기준으로 하면 약 1.5배가 높아져서 약 130만 원 정도가 중간 값이 됩니다. 그건 사실인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정말로 한국에서 중간 정도 하는 사람의 소득은 약 110만 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는 게 자료에 의하면 가장 타당한 우리 결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잘 모르죠. 중간 정도 사는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잘 몰라요. 그 이제 우리가 소득에 대한 얘기를 했으니까 학력에 대한 얘기도 간단하게 해보면 교육방송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학력에 대한 얘기를 하면
충실하시는군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미디어를 보면은 이제 모든 연예인이든 정치인이든 다 좋은 대학을 가는 것 같아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이런 사람들이 아니면 TV에 나오질 않죠, 그죠? 학생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그 사람들이 전부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그렇죠.
상위권 대학을 가는 사람들의 퍼센트는 약 3% 네. 정도 됩니다. 그리고 서울권 안에 있는 대학교에 가기 위해서는 상위 8% 안에 들어와야 돼요. 반면에 하위 20%의 사람들은 실제로는 대학을 가지 않습니다. 고졸이나 중졸이 되는 거예요. 상위권 대학을 가는 사람들이 3%라고 할 때 그거에 비해서 7배가 달하는 사람들은 대학교를 가지 않는 거죠. 중요한 건 그겁니다. 우리는 근데 그 사람들이 뭐 하는지 몰라요. 하위 20%, 고졸로 남는 사람들이 도대체 어디 있는지를 우리는 관심이 없다라는 거죠.
미생.
미생.
장그레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얘기하다 보니까 좀 장황해졌는데 평균값을 만약에 모른다면 한국에서 중간값이 누군지 모른다고 한다면 환상 속에서 살게 돼요. 허구적인 세상 속에서 살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한국에서의 중간값, 소득과 학력을 놓고 본다면 어떤 사람이 중간이냐면은 월 110만 원 정도를 벌고 그다음에 내신으로 따지면 한 5등급이죠. 그러니까 지방대를 다니고 있고 그게 가장 평균적이고 건강하고 정상적인 모습의 한국인이다라는 거죠. 좀 얘기가 좀 길어져가지고 바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마무리를 하면 처음에 질문이 이거였죠. 인문학이 도대체 누구의 것인가라는 건데 인문학이 만약에 우리 모두한테 실제로 필요한 거고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요구되는 기초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인문학은 그분들을 위한 것이어야 됩니다. 중간값을 위한 것이어야 되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위에 분들의 눈치를 봐요. 인문학이면 교수님이 인정해줘야 되는 거고 사회적으로 석학들이 말해줘야 되는 거고 그것도 필요하지만 만약에 인생을 충실하게 살고 싶고 그 다음에 인생의 진짜 모습을 보고 싶다고 한다면 중간값 그리고 그들과 대화할 수 있는 지식 정도를 갖고 있어야 되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아 급하게 마무리했는데 이 정도로
티났어요. 급하게 마무리. 네.
그래서 인문학이 누구의 것인가? 그래서 가장 대중적이고 중간적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인식할 필요가 있겠다.
네.
네, 그렇게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 인문학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누구의 것인가를 주제로 이 지적 대화를 나눌 때 필요한 넓고 얕은 지식, 최사장의 특강을, 미니 특강을 들어봤는데요. 더 많은 이야기를 하시고 싶으실 것 같아요. 지금 뭐 시간이 굉장히 한정이 돼 있어서 그러신 분들은 이제 책을 읽어보시면서 이 책을 지식으로 그냥 쌓는다 이런 데 그치지 않고 그 이상의 어떤 걸 느끼시는지 각자가 조금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특강하느라고 이제 숨차셔서 지금 막 목도 축이고 계신데 최 사장님 숨 돌릴 시간 좀 드릴게요. 음악을 한 곡 들어볼 텐데요. 음악 들으시면서 이 책 읽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 또는 반디 게시판으로 지식이라고 써서 보내주십시오. 추첨을 통해서 도서출판 한빛비즈에서 펴낸 최 사장의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박학기 씨의 비타민 듣고 올게요. 봄하고 아주 잘 어울리는 목소리죠. 박학기의 비타민 듣고 왔습니다. 아, 지대 널얕. 아, 오늘 이 책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사실 작가이신 최 사장님 말고 오늘 이 책 이야기를 함께해 주실 분 또 한 분 계세요. 출판평론가 김성신 씨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저희가 지금 이 지대 널얕이 보니까 엄청나게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네. 많이 사서 보잖아요. 그래서 네. 뭐 그 작가는 어떻게 생각하시나 이 분석을 듣기도 했지만 네. 실제로 출판계에서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열광할까요?
사실은 출판계에서도 지금 깜짝 놀란 분위기고요. 왜냐하면 이제 인문학 서적이지 예. 않습니까? 네. 근데 인문학 서적이 또 이렇게 사실 출간되고 나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 독자들이 예, 그 이 책을 찾고 사랑했는데 그래서 출판계 전체의 입장은 사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쓸모가 굉장히 많은 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지금은 그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일상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 스마트폰이라는 것을 그저 사용만 하지 않고 심지어는 그 스마트폰 SNS상 안에서의 자신의 캐릭터가 따로 있습니다. 또 젊을수록 그 비중이 더 크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SNS에서 실제로 1년 동안 보통 사람들이 글을 올리는 분량이 뭐 네. 책이 한 권 분량이 넘는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거든요. 다시 말하자면 그 커뮤니티 안에서는 어떤 함량의 글을 올리느냐가 SNS 상 내부에서의 어떤 커뮤니티 내부에서의 어떤 권력 뭐 이런 것들도 만들어내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는 부분. 근데 물론 책을 읽으면 깊습니다. 생각보다.
네.
굉장히 유익한 내용들이 많고 그런데도 일단 책 제목부터 내가 여기에 이런 책을 읽게 되면 분명히 내가 쓸모가 굉장히 많을 것이다라는 네. 어떤 기대치도 분명히 주고 있고요. 또 그랬는데 또 책을 읽어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죠. 유익하고.
네.
또 그래서 이제 입소문으로 많이들 팔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아까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네. 요즘 인문학서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네.
그럼 그 책들과 지금 이 책에 정말 우리가 확연히 구분할 수 있는 차이점은 뭘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보통 기존의 그 인문학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좀 학식 높으신 분들이
네.
그 전공 분야를 또 이렇게 이제 연구하시는 분들이 책을 많이 쓰시죠. 본인들의 그 학문적 어떤 수준이나
네.
또 연구의 어떤 실적 이런 부분들이 굉장한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지금의 이 시대가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정보에 대한 주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자신이 무엇을 아느냐. 그러니까 책을 쓰는 사람이 나는 이만큼 많이 알아.
이건
예, 그거 네.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대중들이 무엇을 모르고 있는지 대중들이 무엇을 알고 싶고 어느 수준에서 알고 싶어 하는지 이것을 정말 최적화해서 파악하고 나온 그런
책이다.
예, 책이라는 측면에서
그러니까 기존의 것은 그 간극이 좀 컸다면 그러니까
네.
그 독자들이 알고 싶어 하는 정도의 그 수준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네.
그것이 무엇인가 그 컨텐츠가
뭐 단지, 예. 그렇죠. 이게 수준을 단지 높였다 낮췄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최적화됐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아. 지금 이 시대에 독자들이 요구하는 바로 그 뭐 모든 어떤 요소들을 충족시킨.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이 책의 어떤 요인, 인기 요인은 균형미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네. 네. 굉장히 균형미 있게 또 생기셨잖아요, 우리 사장님. 네. 고개 끄덕끄덕 하시면서.
잘생겼습니다.
교회 오빠 같지 않아요?
교회 오빠.
네, 기타 치는 교회 오빠 같아, 느낌이. 자, 재밌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훌쩍훌쩍 지나고 있는데, 저희가 특별히 준비한 게 있어요. 지금부터 더 좀 긴장 좀 하셔야겠어요. 제사장님. 자, 이름하여 거두절미 인터뷰. 다 떼고 단도직입적으로 저희가 질문 훅 들어갈 겁니다. 지금부터. 그 이순재 선생님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바로바로 대답하라는 바로 그 질문이 들어갑니다. 자, 그럼 시작하죠. 자,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하는 우등생이었다.
아닙니다.
책을 내기 전에 거쳤던 직업은?
여러 가지였습니다.
좀 더 보충해 주세요.
보충 조금 하면 이제 간단하게 뭐 사업도 좀 하다가 이제 접은 것도 여러 가지.
무슨 사업이에요? 무슨 사업?
교육도 있었고 이걸 얘기해 화장품 관련된 것도 있었고.
화장품 사장님이요?
아, 네네. 네, 금방 접었습니다. 그다음에 네. 이제 주식 투자도 좀 전문적으로 좀 진행했었고.
알겠습니다. 예, 예. 자, 책을 내달라고 출판사에 원고를 보낼 때 최대 몇 번 정도 퇴짜를 맞을 거라고 예상했나?
1000번 정도.
지적 허영심이 강한 편이다?
아, 전혀 아닙니다.
팟캐스트 방송을 하는 동료 4명 있는데 그들 중에 솔직히 내가 제일 똑똑하다고 생각한다.
정말로 한 번도 그렇게 생각 안 해봤습니다.
좀 더듬는데 지금 생각해보신 것 같아. 제가 볼 때. 지금 그분들 방송 듣고 계시죠?
예, 그럴 거예요.
이 넷이서 토크하다 의견 차이로 싸운 적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책 판매 수익금에 대해 동료들이 지분을 요구한다면?
아, 꺼져.
이 주제는 정말 자신 없다, 잘 모른다 하는 것이 혹시 있다면?
얼마 전에 커피 방송했는데 커피 정말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사실은 지적인 대화보다 드라마나 스포츠 연예인 얘기를 더 좋아한다.
아닙니다.
요즘 읽고 있는 책은?
없습니다.
없겠지. 예, 이렇게 잘 되는데 강연 다니시느라고 바쁘시니까.
이제 놀아야죠.
뭐 이렇게 맨날 지적인 대화 인문학서 막 쓰고 뭐 아무리 얕다고 방점은 지적 대화지만 어쨌든 그러면 드라마 얘기 연예인 얘기 그런 거 절대 안 해요? 솔직하게
그 사실 마지막으로 봤던 드라마가 네. 그 이거 얘기를 해도 되나요? 다른 방송국 얘기를 해도 되나요?
그럼요 뭐 요즘 다 해도 되죠.
모래시계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모래시계요?
모래시계를 마지막으로
아니 무슨 미라 수준이야. 어디 냉동 상태로 계셨어요? 네. 아 진짜 미디어를 거의 접하지 않으세요?
예, 그 접할 시간도 많이 없었고.
아 짧은 시간에 여러 가지 사실들 뭐 재미있기도 하고 또 그 안에 짧지만 뭔가 좀 담겨 있는 그런 새로운 사실들도 있고 재밌었습니다. 그 이야기 중에 지적 허영심에 대한 얘기 질문 있었잖아요. 그 뭐 요즘 사실 너도나도 인문학 하니까 그 배경에는 지적 허영심을 채우려는 어떤 욕심들 그런 게 어느 정도 차지를 하고 있다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이제 용어를 어떻게 붙이는지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근데 지적인 욕구는 괜찮은데 그거에 대해서 그냥 허영심 붙이면은 경계가 애매하긴 한데 네. 근데 허영심이라고 나쁜 건 아닌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게 만약에 발을 담글 수 있고 처음에 시작할 수 있다고 한다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요? 저도 동일하게 생각하는데요. 지적 허영심만큼 무엇인가 새로 시작하기에 네. 그 가장 좋은 동기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사람들은 좀 갈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지적 호기심 수준에서 멈추는 사람들이 있고요. 계속 그 어떤 집요함을 가지고 몰두에 들어가면서 그 허영심을 벗어 던지고 네. 실제로 지식으로 만들어내고 또 그것을 자신 삶의 지혜로 쓰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게 이제 그 이후에는 나눠지는데 뭐 처음 시작하는 데 있어서 뭐 허영심 같은 거 없으면 어떻게 네. 시작하겠어요?
그렇죠. 네. 공부가 그렇듯이 자기가 관심 있으면 막 파고들게 되는 것처럼.
네.
그런 측면에서 이 지적인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이 책에 대한 아까 이거 살짝 언급하기도 했지만 약간의 비판의 시선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자는 지적 대화에 방점 찍었지만 이런 단편적인 지식들이 진정한 지식이고 교양인가 뭐 이런 질문 비판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혹시 들어보셨나요?
예.
그렇게 할 수, 예.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네,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그 타당한 비판이라고 생각도 들고.
사실 저 질문에 대한 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본인한테 직접 물어보시는 건 좀 가혹하고요. 뭐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제가 대답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아, 그러시겠어요?
저는 네. 그 이제 직업이 출판 평론가다 보니까 도대체 좋은 책의 기준이 뭐냐 뭐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거든요. 그럴 때마다 항상 아주 단호하게 심플하게 대답을 드리는 게 또 다른 책을 읽고 싶도록 만드는 책이 좋은 책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교양을 이 책 한 권으로 다 끝낼 생각이 아니라면 그런 면에서 저는 이 지대의 엽낯을 읽고 나면 정말 많은 책을 읽고 싶어지거든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의미가 충분한 책이고 예, 저는 좋은 양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 인문학에 대한 정의를 자기가 생각하는 정의를 각자 조금씩 해봤는데
네.
김성신 씨는 어때요? 인문학이란 게 도대체 뭐예요?
아이고 참 어려운.
네,
저는 그 교양이라는 것을 네. 이제 만들어주는 하나의 기반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책 그 자체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책이라는 그 한자를 파자를 해보면 그 멀경이라는 그 한자를 날일자로 이렇게 쭉 이렇게 묶어주죠.
네.
그래서 뭔가 그 멀게 존재하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이어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책이다라는 한자를 파자해보면 그런 이제 뜻이 있는데 저는 인문학이 그 자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수천 년 전 사람과 지금의 사람을 연결시켜주기도 하고 지금 뭐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을 연결시켜주기도 하고 그래서 그들의 지성이 서로 교류가 되면서 이렇게 그야말로 지식 그 자체가 만들어질 수 있고 자신의 교양이 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학문이 인문학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비슷하군요. 네.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저도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네.
시공간을 초월해서 그 서로가 공감할 수 있는 그 무엇. 그러니까 그게 저는 꼭 지식이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삶의 지혜로 나타나거나 어떤 네. 진짜 멋진 인간이 되어가는 토대? 그런 거. 그런 것이 인문학이 아닌가. 혹시 그 저자에게
네.
만나면 꼭 질문해야겠다. 하는 그런 게 있으셨나요? 제가 시간 드릴게요.
그 글을 쓰실 때 보통 이제 저도 책을 좀 써보지만
네.
머릿속에 독자를 그리기도 하거든요. 어떨 때는 좀 젊은 독자.
예,
주로 이제 저는 예쁜 아가씨를 앉혀놓고 쓸 때가 많은데요. 근데 그러면 내가 그 친구에게 설명해주는
네, 네.
이제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연상하기도 하고 그래서
네.
이제 보통은 이것이 독자 타겟이 되지 않습니까? 그 처음에 그 독자 타겟을 어떻게 정했고 또 실제로 책이 판매가 되면서 그 독자 타겟이 정확하게 맞았는지 아니면 또 좀 이동을 했는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하고요.
처음에 이제 그 책 집필할 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팔릴 거라고 예상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나오면 아 이걸 갖고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랑 같이 얘기를 해봐야지가 정말로 개인적인 목표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머니나 아니면은 대학교를 나오지 않은데 친구들과 얘기하기 위한 정도의 책을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적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강의 때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가장 중간적인 사람들이 제 주변에 있었던 거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편하게 읽지 않으셨는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오늘 여성 네 분 그리고 남성 두 분 방청객 계시는데 지금 이 시간입니다. 자 마이크를 넘겨드릴게요. 혹시 최 사장님께 질문하고 싶은 분 소개를 먼저 해주시고 질문 부탁드릴게요.
네.
성함은 어떻게 되시죠?
김수진이에요. 제가 최 사장님 책이나 강의를 접하게 되면 받게 되는 느낌이 아, 이 사람의 독서량이 정말로 방대하구나 이런 거를 느꼈거든요. 그래서 책을 선택하는 나만의 기준이랄까 뭐 베스트셀러라면 반드시 읽겠다 뭐 아니면 뭐 작가 이 사람의 책이면 무조건 읽겠다 뭐 이런 나만의 기준이 있는지 그게 되게 궁금했어요.
책을 언제 가장 많이 읽었냐면은 대학교 3, 4학년 때랑 휴학했을 때 그 3년 동안 책을 많이 읽었는데 그때 도서관에서 거의 생활했거든요. 대학교를 끝내면 취업 걱정이 아니라 저는 군대를 좀 오랫동안 갔다 왔어야 됩니다. 그래서 대학교 있는 기간 동안 책을 계속 읽었는데 그때 정말 읽고 싶은 책들을 읽었는데 어떤 거를 많이 읽었냐면은 가장 불편한 책을 많이 읽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기독교인이다. 그럼 어떤 책이 불편한, 읽음 내내 불편하냐면은 불교에 관련된 책은 불편한 거죠. 가짜 같고. 내가 만약에 그 예술을 하는 사람이다. 그럼 과학은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떤 그 특별히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닌데 가장 불편한 책을 읽고 싶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가장 내가 정말로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 그 책을 꼭 참고 읽고 나면은 그 나름대로의 굉장히 정교한 논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자신의 세계가 확장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책을 선정하신다면은 꼭 이 방법만이 옳은 건 아니겠지만 불편한 책부터 읽으시면 자기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한정된 그 세계 지평 안에 살거든요. 근데 그 지평을 계속해서 견고하게 깊이 파고드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그 지평의 넓이를 계속해서 넓혀가는 사람도 있는데 불편한 책이 지평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임산부에게 불편한 책은 아니요. 어떤 책인데 그건 좀 위험하다.
혼자 살겠다 이거
책. 아,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그 다른 질문은 이제 나중에 최 사장님께 직접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셨는데 소감 짧게 예, 말씀해 주시고 1부 마무리할게요.
아, 네. 너무 편하게 그 이끌어 주셔가지고 재미있게 잘 얘기한 것 같고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김성신 씨도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EBS 토요 인문학 콘서트 1부는 여기서 막을 내릴게요. 음악 한 곡 소개해 드릴 텐데 이 노래 들으시고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음악 들으시면서 책 직접 읽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샵1045 또는 반디 게시판으로 지식이라고 써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추첨 통해서 도서출판 한빛비즈에서 펴낸 제사장의 지적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유재하의 지난날 들으시고요. 2부에서 뵐게요.